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응답하라 1980년 90년대 한국의 대중음악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는 오늘 2부의 문은 신영원 씨의 라이브 무대로 열어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도 함께 불러주세요.
네, 신영원 씨의 노래 터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깃털을 지켜왔네 저 강물은 말도 없이 5000년을 흘렀네 온갖 슬픔을 다 이기고 깃털을 지켜왔네 설악산을 휘휘돌아 동해로 접어드니 아름다운 이 강산은 동방의 하얀 나라 동해바다 큰 태양은 우리의 희망이라 이 내 몸이 태어난 나라 우리의 빛나라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날이 오면은 모두 기뻐하리라
지켜나가자.
이 터를 지켜나가자.
만나서 큰 바다로 흘러가야 옳지 않겠나 태극기의 헐렁임과 민족의 커다란 꿈 통일이여 어서 오너라 모두가 기다리네 불러라
막 가슴이 좀 먹먹해지네요. 신영원 씨의 라이브로 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영원 씨께 따뜻한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우리 마음을 울렸던 한국 대중음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 애창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친구들하고 두런두런 옛 이야기하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함께 교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네. 2부에 함께할 초대 손님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 이어서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그리고 가수 신영원 씨 2부에서도 쭉 함께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또 한 분의 뮤지션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룹 동물원의 리더 박기영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신영원 씨, 또 임진모 씨, 두 분, 박경 씨 기다리셨죠?
네.
네, 인사 말씀 건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유, 사석에서는 너무 정말 편하게 예, 이렇게 모시는 선배님들인데, 네, 또, 네. 네. 색다르네요, 여기서.
네, 박기영 씨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교수로 계시는데요. 주중에는 네. 강릉에서 지내시다가 주말이면은 서울에 오셔서 요즘 바쁘게 지내신다고요?
네, 그 최근에 그 여름 동물원이라는 뮤지컬이 이제 개막을 해서요.
네.
그 작품에 제가 음악 감독을 맡게 됐어요.
네. 네.
저희 동물원의 음악도 이제 그 돌아가신 고인이 된 김광석의 네. 음악으로 처음에 저희가 팀 결성해서 음반 만들어서 데뷔하고 그 초창기 광석이형과 함께 활동하던 그 시절에 경험을 그대로 무대로 옮긴 그런 작품이에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아, 저기 여기서 가깝네요. 그러고 보니까 한전 아트 센터 서초동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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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름 동물원은 동물원에 얽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직접 들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어떻게 해서 동물원이라는 그룹이 결성된 건가요?
사실은 저희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음악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고 팀을 만든 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동창 두 명이 있었고, 네. 나중에 이제 뿔뿔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서 또 이제 같은 과 동기 한 명 또 꼬셔서 같이 만나게 되고 그. 동기의 또 교회 친구도 뭐 네. 어떻게 또 보게 되고 이래서 나중에 한 일곱, 여덟 명이 자주 그 술 친구.
아, 예.
소위, 예. 근데 마침 공교롭게 다들 뭐 기타 치고 노래하고 뭐 노래 만드는 재주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만든 노래들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서로가 네. 서로의 노래 들어주면서 뭐 이렇게 좀 칭찬도 해주고 가끔가다 이렇게 뭐 쓴소리도 하고 이제 그런 관계였죠.
네.
네. 나중에 대학교 4학년 때 그 졸업을 앞두고 야, 그냥 놀러 가기도 그렇고 우리 그냥 그동안 만든 노래 이게 테이프에다 녹음이나 좀 해볼까?
네.
그래서 한 20곡 정도를 녹음을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돌려주고 뭐 선배들한테도 보내고 이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돌아 산울림의 김창환 선배님 손에까지
오.
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김창환 선배님께서 야, 니네 음반 한번 내볼래? 이렇게 된 거죠. 네.
음악성을 탁 읽으셨나 봐요. 근데 왜 동물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음반에는 실리지 못하고
네.
두 번째 음반에 실린 노래 중에 이제 동물원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다들 좀 좋아했고 좀 아주 우울한 노래인데
네.
그러니까 좀 이 세상이라는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좀 갇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냥 우리는 그 창살 밖에 어떤 자유로운 세상을 꿈꾼다. 뭐 이런 네. 이런 뭐 취지로
상당히 철학적인 예. 그런
그러니까요.
의미가 있었네요. 동물원이라는 제목이.
네, 뭐 그렇습니다.
1부에서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던 1980년대 말에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대중음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네.
임진모 선생님, 그 동물원은 네. 어디쯤에 있었나요?
1980년대 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책을 내면 이 책이 팔릴 거다. 네. 1988부터 1997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이 그때 다 꼽혔다는 거죠. 네, 네. 네. 88년 서울올림픽으로 우리나라가 좀 국제적인 면에서의 조명을 받게 되고
네.
그때 경제성장이 그야말로 진짜 하루가 다를 정도로 피부를 느낄 정도로 우리가 경제가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계도 풍요로워졌어요. 조용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트로트도 돌아오고 락 음악도 그렇고 또 얼굴 없는 가수도 나오고
네.
재즈 음악도 실험이 되고 블루스도 있고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대학생들이 사랑해왔던 포크 음악도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가장 그 활황이었던 그 시절에 동물원이 등장하는데 동물원은 좀 특이했던 게요.
네.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학생들은 좀 약간 아무리 좋고 그래도 좀 티가 있고 TV에 너무 비치고 이러면 좋아도 얘기 안 해요. 근데 동물원은 이제 텔레비전 안 나오니까.
네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그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그 정서를 그대로 담아내니까 동물원을 좋아해야 내가 괜찮은 대학생이 된 거지. 그래서 초기에 이제 김광석, 김창기, 네. 그리고 지금 나오신 박기영, 유준열. 이분들이 핵심 멤버인데요. 그 원래는 9명? 9명 정도 됐죠.
예, 그랬다가 이제 일찍 낼 땐 7명.
7명. 예,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좀 약간 사라진 이름이 있지만 그 뒤로도 김창기 씨가 좀 빠지고 김광석 씨는 뭐 이제 솔로로 나가게 되고 그 뒤로 이제 박기영, 유준열 또 배영기 씨가 아주 들어오면서 계속 동물원을 갖다가 그 끌어오고 있는 거죠. 주로 이제 공연을 통해 가지고 이쁜 일은 많아요. 그 뭐지 미술관 옆 동물원 등등해서 아주 그 재밌는 이름으로. 그 공연을 통해서 계속 그 팬들하고 만나왔죠. 지금까지. 네,
계속해서 이렇게 동물원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서 공연을 계속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아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죠. 네.
신영원 씨 같은 경우는 1988년 동물원이 등장했을 때 같이 활동을 하시고 계셨나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 동물원 전에는 그 제가 불시 유리벽을 부르고 대학 축제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래 막을 사람들, 뭐 새벽 이렇게 민중가요를 부르는 친구들이 그들은 행동을 했죠.
네.
그 행동하는 그 양심이라면은 동물원은 그 꼭 이렇게 민중가요는 부르진 않았지만 네.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 을 그냥 참 자연스럽게 대변해줬던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동물원 공연을 가면 항상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갔나 봐.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참 참신했고
예.
그야말로 그냥 그 대학생들 동아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네.
그 뭐라 그럴까 참 좋았어요. 그냥 가사 내용도.
예.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대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
네.
그런 주제 이런 것들이 대중가요는 흔치 않았거든요.
네.
민중가요는 사실은 그건 네. 원래 싸우자는 거고.
네.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다 언제.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때 80년대 발라드들이 보면 다 이렇게 좀 정말 극화된 이런 발라드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사랑 얘기도 아주 화려하고 네. 정말.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화려한 사랑이나 이런 걸 현실에서 해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저희 사랑 노래 들으면 이건 좀 속된 말로 찌질이들의 사랑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네. 그냥 남자끼리 뭉쳐 있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끼리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근데 현실에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그 일반 우리 학생들이 네. 동물원 노래를
맞아요.
그러니까 실감 난다 그런 거. 예를 들면 시청앞 지하철역에서
예.
너를 다시 만났는데 날씨 이야기고 날씨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지.
네.
아까 극화됐다는 네. 다른 발라드들은. 사실 그건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시는 분들 얘기죠.
그러면 네.
빨리 듣고 싶어요.
예, 임지모 선생님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하셨잖아요.
그 이쪽 세계였어요.
네,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얘도 듣고 싶어요.
신영원
일반적인 네. 고민들이 네. 담겨 있어요. 일반적. 근데 그 당시 제가 또 느꼈던 건 그 노래가 그렇게 뭐 굉장히 조용필 씨처럼 탁월하진 않아요.
그럼요. 예.
근데 굉장히 공감이 간다. 그런 거죠.
우리를 닮아서 더욱더 마음에 네. 와닿는 노래, 동물원 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노래 듣기 전에 이 하나만 얘기해요.
예, 예.
노래가 중요한 건데요.
네.
조용필 씨 부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막 역창을 하는 건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노래를 못 불러야지 오히려 더 신선한
거예요. 아, 네,
솔직히 말하면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해화동 해볼까요?
근데 이제 좋아요,
항상
좋아요.
같이 부르던 노래인데 혼자 하려니까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네.
같이 불렀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박기영 씨의 해화동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척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엔 다정한 내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가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같이 할까요?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내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랄랄라
박기영 씨의 라이브로 해화동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풋풋하실 수 있을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피아노 연주하면서 네. 직접 노래 불러주시니까 참 좋네요.
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 동물원이 이렇게 계속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일도 하시면서 계속 만나시는 세 분 누구 누구신지 다시 한번
지금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하고 유준열 네. 씨 또 네. 배영길 씨 이렇게 세 명이 활동하고 있죠.
이번에 그 공연도 함께 하시는 건가요?
뮤지컬은 이제 음악 감독 역할은 제가 하고 네. 배우들이 이제 저희들
노래를 부르니까
캐릭터를 네. 지금 연기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네. 그동안 이제 멤버 변화들이 꽤 많았었는데 예, 정민 씨.
네. 고 김광석 씨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노래와 달리 좀 김광석 씨 노래 쪽은 약간 좀
서정적이죠.
서정적. 예. 네. 평소 유쾌하고 천진난만한 분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뭐 네. 이렇게 그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하여튼 말도 많고 네. 어떻게 뭐 한참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그 중심에 가 있어요. 방석영이. 네. 다 방석영 얘기를 듣고 있고.
정말요?
네.
그 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얘기로 아재 개그 같은 거 많이 네. 하고. 네. 아. 그 동물원 음반이 88년 1월에 발표가 됐는데 네. 그해 3월에 대학로에서 이제 네. 저희 첫 번째 공연을 했어요. 서극장에서. 네. 뭐 음반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이게 잘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거리에서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정말 거리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네. 첫 공연 막 끝나고 뒤풀이하고 좀 기분이 좋았는지 택시를 같이 탄 거예요. 택시를 딱 탔는데 광석영이 그날따라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그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희 동물원이에요. 근데 이제 기사 아저씨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아직은.
그래서 대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석영이 조금 더 가다가 아저씨 저희가 동물원이라니까요. 그래도 예.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아무 말씀 없이 창경원 앞에 저희를 당시 창경원 앞에
다 왔다고
내리라고. 네.
동물원은 사실 이미 옮겼어 절로요. 아, 근데, 하천으로. 아,
그렇죠.
그런데 예. 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회화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었던 거야.
아니 근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네,
네. 80년대 90년대 가요 이야기하면서 당대의 가객이라 불리는 김광석 씨의 노래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같이 노래하던 친구가 진짜 가수라고 부르는 김광석 씨의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나의 노래 함께하죠. 김광석의 노래 나의 노래였습니다. 임진보 씨는 김광석의 네. 노래는 슬럼프가 없다. 그리고 네. 그의 노래는 진실한 독백이다. 이런 네. 평을 하셨는데요.
제가 제일 기억하는 건 1992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 나라요가 등장했을 텐데요. 그때는 한마디로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노래가요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아니면 거의 묻혔어요. 사실 김광진 씨 마법의 성을 쓴 김광진 씨도 그때 음반을 냈는데 망해버렸어요. 저도 그때 음반 제작을 했는데 네. 마찬가지였고요.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어쨌든 그때는 뭐 진짜 거대한 블랙홀인 거죠. 그때 살아남은 게 이제 그 대답 없는 너 김종서 그리고 몇몇이 살아남았는데요. 너무 놀라운 건 라디오에서 김광석의 나의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PD를 만났어요. 네네. 그래서 PD를 만나서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그랬더니 신청곡이 압도적이래요. 그러니까 난 알아요 같은 랩댄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김광석의 전형적인 포크. 여기 지금 하모니카 나오고요. 네네네. 이 노래는 진짜 완벽한 포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포크송을 그리워하고 그런 걸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광석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인기는 아니었어도 단 한 번도 슬럼프가 없이 처음에 진짜 기다려줘 1집에서 그거 부를 때부터 솔로 네. 아까 그 거리에서는 동물원 1집이고요. 네. 좀 이따가 이제 김광석 1집을 내요. 기다려줘. 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슬럼프가 없었어요. 사실 따지고.
이 포크 음악의 불씨를 살린 후배 가수 김광석 씨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은 우리 신영원 씨가 참 많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김광석 씨를 비롯해서 80년대, 90년대 포크 가수 중 어떤 후배들 눈여겨보셨는지 그리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남달랐었던 그 마음은 어땠을지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 김광석 씨는 제가 그 당시에 공연을 가고 행사를 가면 꼭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도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제 노래 중에 외사랑을 참 좋아해서 본인이 다시 불렀죠. 그 전에 터도 자기가 부르고 싶어 했어요. 거의 그 좋아하는 것들이 같았고요. 네. 정서가 같았고 그리고 그 아쉬운 게 많고 안타까운 것도 많고 의문점도 있고 그렇죠 아직도. 그래서 광석이는 지금 동물원도 있지만 늘 생각하면 동물원이 나와도 광석이 생각이 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동물원 참 좋아했고요. 네. 광석이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포크 가수 중에는 또 여행 스케치가 있었어요.
여행 스케치.
그다음에 박학기가 나왔고요. 꼭 기타 들고 하모니카도 불고 또 그 우리가 이제 필순이 그러죠. 예, 필순. 예, 예. 필순이.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 음악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포크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 그리고 안치환도 나왔죠.
그때 안치환.
네. 안치환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강산에도 나왔고. 근데 강산 씨는 포크 락을 지향했죠.
네. 네.
그래서 그
말씀 더 하십시오.
아니요. 그런 그 후배 가수도 포크 가수들이 그때 한창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동생 친동생들 같아요. 네.
지금 뭐 김광석 씨 많이 그리실 텐데 말씀 나왔고 80, 90년대 포크 가수들도 쭉 말씀을 들었는데요. 1980년대에 큰 사랑을 받았던 다른 그 뮤지션들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 주실까요?
아유, 80년대에는 뭐 너무 많죠. 일단은 그 조용필이 비록 트로트로 떴지만
네.
그 원래는 미팔군에서 락밴드였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락이 일단은 위대한 탄생을 끌면서 김수철의 작은 거인 했던 김수철이다. 그리고 또 윤수일도 옛날에 네. 밴드 맞죠. 경험을 네. 살려서 제2의 고향 아파트 같은 그 밴드 성향의 노래를 갖다 불러요.
네.
그리고 김현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그라운드에 이제 거의 뭐랄까 대표적 가객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주류에서는 이제 여러 장르가 나오는데 트로트에서는 이제 주현미하고 약간 반 트로트에서 이제 최진희
네.
그리고 발라드 쪽에서는 이제 이문세 저기 저 최성수 변진서 그다음에 김민우까지 가는 거예요.
김범룡도 있어요. 김범룡도 있었죠.
김범룡은 그때 당시 조용필을 넘보는 그 도전자들
아, 그러니까
이용
이용
김범룡 요게 그 도전자들이에요. 네.
드래곤 용룡씨들이 네.
그래 그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장르가 꽃을 피웠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저는 그래요. 지금 돌이켜 보면 이렇게 음악이 장르가 막 여러 실험적인 장르도 나오고 민중가요도 되고 심지어 블루스도 되고 이거 왜 됐느냐 사람들이 사줬어요 음반. 그러니까 지금은 음원 다운로딩을 하든 아니면 뭐 지금 스트리밍이 대세지만 많이 해주시고 그게 음악계 넘어오면 아직도 그 음악은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해줄 게 많아요. 지금 안 하니까
네.
음악이 죽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1980년대 정말 가요계가 화려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분들을 호명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의 대표곡 하나하나 다 듣고 싶습니다만 이 중에서 한 곡을 퀴즈 네. 드리고 나서 들려드릴게요. 정미 씨.
네. 올해로 데뷔 35주년을 맞은 이 가수의 노래를 지금도 많은 후배들이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의 광화문 연가, 성시경의 소녀,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빅뱅의 붉은 노을은 모두 이 가수의 노래를 다시 부른 곡인데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박기영 씨께서 보기 주시겠습니다.
네, 1번 이선희, 2번 이문세.
네, 그녀의 웃음소리뿐 난 아직 모르잖아요. 라는 노래 부른 가수 1번 이선희, 2번 이문세.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도서출판 선에서 펴낸 한국의 인디 레이블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원두 커피 국어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퀴즈 정답인 이 가수의 노래 중에서 어떤 네. 거 들을까요?
빅뱅이 이 노래를 네. 리메이크해서 네. 근데 빅뱅도 잘했어요. 이 리메이크를 네, 완전히 그 트렌디하게 네. 요즘 스타일로 이렇게 했는데 잘했습니다.
네.
붉은 노을 지금 명곡이죠.
이문세의 붉은 노을입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공개 방송으로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그리고 가수 신영원 씨 그룹 동물원의 박기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신영원 씨 박기영 씨도 이문세 씨 노래 즐겨 들으셨나요?
그럼요. 네.
당시 같이 활동을 하셨겠네요.
그때 살짝 겹치죠. 네, 네,
그때
네.
봤었던 이문세 씨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뒷담화면 더 좋고요. 어떠세요?
아 근데 이문세 선배님은 사실 뭐 선배님 홀로도 정말 대단하시지만 네. 그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이영훈 또 그 편곡 해주신 김명곤 선수 이 사실은 이 두 분과 함께일 때 더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문세 선배님 특히 3, 4, 5집 예, 이 세 장은 아마 저희 세대 저희 세대를 이렇게 대변한다 그래야 되나? 네. 아마 그런 음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이문세 씨는 그때 이분 그분들 덕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근데 점점 그 가수로서의 발전은 요즘에 가장 가수로서 전성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공연을 뭐 계속 대박을 터뜨리고 계시고 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이영훈 선생의 공적이 뭐냐면 그때까지 우리나라 발라드나 모든 음악은 다 뽕끼가 있었어요.
맞아요.
아까 우리 지난주에 신영훈 선생이 뽕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막 트로트 성향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곡이 있어야지 노래가 히트가 나요. 근데 이영훈 씨가 딱 등장을 해서 이분 바탕이 클래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뽕끼가 없는 발라드를 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환영을 했겠어요. 뽕끼를 싫어하는 게 여성들이에요. 네. 20대, 30대. 고학력 여성들은 치를 떨어요. 그런데 이제 뽕끼가 없는 노래가 나오니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 가요 음반을 안 사던 20대 말 30대 초반 중반에 오피스 레이디 고학력 여성 전문직 여성 이런 사람들이 이문세에게 때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음반 시장에 들어오니 80년대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문세 씨뿐만 아니라 임진보 씨는 특히 뭐 김현철 씨, 고 유재하 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시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두 가수의 어떤 부분을 높이 평가하세요?
김현철 씨는 처음에 거의 신동이었죠. 신동.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러한 재즈 성향의 노래를 이렇게 가요로 만드는다는 건 이것도 또 하나의 실험이었고 사실은 무모한 것이었어요. 왜냐면 이건 대중가요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춘천 가는 기차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행을 갖다 담보해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유재하 씨는 제가 부딪힌 적이 없고요. 특히 이분이 노래가 워낙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 방송국에는 그때 오디션이 있었는데 오디션에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국에는 이 사람을 한 번도 노래 틀은 적이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방송국에서는 그런 게 오디션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찍은 필름도 좀 있고 한데 다시 말하면 방송국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 유재와 부딪혔던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 이 유재하 같은 경우도 역시 클래식컬 발라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유재하는 이거예요. 편곡을 자기가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음반에 작사 작곡 이건 옛날에도 많았어요. 장덕 씨도 있었어. 근데 작사 작곡 편곡 유재하 여기에 사람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음악인들이 뭐야? 왜냐하면 한양대 음대 다니면서 모든 악기 음색 다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곡을 갖다가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거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아깝네요. 1980년대에 이어서 이제 1990년대에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명반들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앞서 이야기 나눈 서태지와 아이들, 동물원과 김광석, 그리고 뭐 이소라 씨도 김현철 씨한테 곡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90년대를 빛낸 가수들 보충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임진모 씨.
90년대는 이제 80년대가 그렇게 음악 산업이 형체를 갖췄다라고 하는데. 90년대는 이제 다시 80년대보다 3배 정도가 또 팽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이미 밀리언셀러 밀리언셀러 누구겠어요. 그게 이문세 앨범 변진섭 이때 100만장 100만장 얘기가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90년대는 100만장 쟤도 하지 않았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신승훈 김건모 룰라 듀스 해가지고 100만장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음악 할 때 90년대 음반 냈는데 10만 장이 못 넘어가면 우리가 이 음악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다 실제로.
그렇군요.
신영원 씨하고 박경훈 씨는 어떠세요? 후배 가수들에게 좀 자극도 받고 막 이러시는 편이셨나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저는 이승환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서 아, 진짜 저렇게 그 많은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때 진짜 015B 나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015B도 역시 유희열 씨도 이때 나왔죠.
90년대.
예, 이러면서
좀 뒤.
네, 토이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실용음악을 공부한 친구들이 그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오. 공부한 친구들이. 그래서 그 음악에 그 여러 가지 재즈 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성법이 섞이기 시작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단순한 네. 코드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굉장히 좀 세련된 고급스러운 음악들이 많이 탄생이 됐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도전을 받고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근데 서태지와 그다음에 신해철 그리고 또 이승환 이런 네. 사람들의 공통점이 사실은 락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락을 하면서 락의 사실 본질도 따지면 그렇게 되겠지만 90년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컨트리 음악을 했다거나 또는 포크 음악을 했던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게 거대 담론이 흑인 음악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서태지가 랩했죠. 김건모가 레게를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R&B 해가지고 흑인 음악으로 대세가 이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의 큰 그 물줄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90년대 저희하고는 음악 색깔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렇죠.
듀스 같은 팀 네.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네. 듀스 음악은 정말 동시대 미국의 다양한 흑인 음악 장르들의 정수를 전부 뽑은 아. 예.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었거든요. 네. 참 매력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 이후로 이제 흑인 음악이 강세를 보이면서 아이돌 음악도 백인 음악 또는 그 이전의 전통음악 쪽보다는 흑인음악으로 완전히 그 제휴를 하게 되고 뭐 지금은 뭐 락스타보다 힙합스타가 더 멋있다는 말이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흑인음악 시대가 된 거죠.
네. 아유 정말 그리운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신해철 씨 하면 임진모 씨하고도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아유 저 나이로는 저보다 동생인데 네. 한 번도 동생이라는 생각해본 적이 없고 맨날 혼나니까요.
왜 그러셨어요?
만나면은 뭐 뭐 형은 도대체 말을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솔직하게 더 얘기를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저 윽박지르고 할 정도로
독설가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 친구고 저는 바른 소리 저렇게 강렬한 톤으로 한다는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줬어요. 전 그래서 해철이가 죽었을 때 진짜 우리가 어떤 진실한 언어 진실한 언어와의 작별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정말 뭐 신해철 씨 생각하면 안타까운데요.
아,
여러
정말
노래
이 전국에서 네. 그 동남아 이 전국에서 신해철이 더 그립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자, 신해철 씨의 노래 중에서는 어떤 곡 골라주실까요?
제가 제일 네. 좋아하는 곡이고요. 네. 장대한 발라드예요. 제가 볼 때 꿈틀거리는 곡입니다.
신해철 씨가 임진모 씨에게 영향을 받은 그 곡 민물장어의 꿈 듣겠습니다. 노래 들으니까 더 그립습니다. 민물장어의 꿈 신해철의 노래였어요. 공개방송으로 마련한 토요 이문화 콘서트 지금까지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 대중음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20년을 흘러온 우리 대중음악의 역사는 현재와 비교해서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마지막 그 아날로그 시대의 음악이었고요.
네.
80년대와 90년대는 우리 음악의 사실상 예술적 산업적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가야죠. 사람은 항상 잘 만들었을 때, 잘 나갔을 때를 기억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80, 90, 특히 그 좀 점점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90이 그 중심, 복고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영원 씨나 지금 뭐 동물원 씨 노래들도 지금 옛날 노래가 아니라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세대와 함께
네.
재조명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또 노래 듣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하고도 잠깐 말씀 나눠볼까요?
예, 오늘 출연하신 임진모 선생님, 신영원 선생님, 박기영 선생님 이렇게 세 분께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라고 따로 질문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동민 씨께서 밥 딜런의 노래처럼 우리나라 노래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노래 또는 가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어떠세요? 일단 임진모 선생님은.
글쎄요. 참 우리나라 가수 대단하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
뭐 김민기 노랫말은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혁명이었으니까 그런 노랫말이 없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서태지의 가사들 그리고 또 김희갑 양인자의 가사들 신영호 씨 곡의 그 가사들 다 네. 그래 너무 절묘하잖아요. 다 문학상감이죠.
맞아요. 박동민 씨에게 좋은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직접 소감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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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에서 오신 누구세요?
아, 과천에서 온 이연기라고 합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같이 보니까 어땠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90년대 초반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신혼 때였는데 아침 뉴스에 7시 뉴스에 가수가 지금도 그렇지만 뉴스 시간에 나오기가 좀 드물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김광석 씨가 나왔었어요. 아. 근데 그때 공연 천회 했다고 이제 뉴스에서 이제 그 화제 삼아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황승희 아나운서하고.
그걸 또 기억하시네요. 네.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뭐 듣기만 했지 얼굴을 처음 봤기 때문에 아, 저분이었구나. 이렇게. 근데 질문한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그 천혜라는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노래하실 때 이렇게 여유 있게 노래하냐고 이렇게 웃는 낯빛으로 그게 참 궁금하다고 긴장도 되고 막 그럴 텐데 항상 이렇게 여유 있게 노래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네. 근데 진짜 그 후로도 보니까 정말 항상 이렇게 웃는 낯빛으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고 했었는데 네. 오늘 와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듣고 너무 좋았어요.
아, 귀한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니,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신영원 씨, 박희영 씨, 새해에도 가수로서의 계획도 있으실 텐데 새해 소망과 함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가수로서도 그렇고 네. 그 지금 제 나이로도 그렇고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요즘 그 어른들이 거의 그 할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살다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각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살리다가 이제 저는 천국 가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실현하겠습니다.
아, 네. 마음으로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박기영 씨.
네, 뭐 하여튼 행복한 성탄 그리고 또 새해에 맞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런 그 대중음악을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그래서 그럼으로써 저희 노래가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이게 예술 작품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저희도 딴따라가 아니라 아티스트로 예. 대접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계속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애청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감사해요. 사실은 신영원 씨, 박기영 씨 바쁜 시간 쪽에서 이렇게 나와주신 거거든요. 네.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귀한 지혜와 지식 전해주신 임진모 씨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끝곡 어떤 곡으로 들어볼까요?
네. 90년대에 가장 큰 그 어떻게 보면 유행이 흑인 음악.
네.
이게 전면적으로 이게 부상한 것인데요. 그걸 말해주는 팀이 솔리드. 인 것 같아요.
네.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곡이 나왔을 때
이 밤의 끝을 잡고 맞아요. 맞아요.
노래 버려놓으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네요.
솔리드 그 노래를 듣고 그 바비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바비킴은 닥터 드레 닥터 뭐죠? 레게 그거 막내로서 진짜 거의 그냥 꺼져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곡이 성공하는 걸 보고 내 음악이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거예요. 바비킹도 완전 흑인 음악이잖아요. 그렇지만 솔리드는 그 노래보다 노래방에서 더 환영받는 곡은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거 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천생연분인 사람과 만나길 바라고요.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함께해 주신 신영원 씨, 박기영 씨, 임진모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미 씨 2부 퀴즈 정답이요.
예, 빅뱅이 부른 붉은 노을의 원곡 가수는 누굴까요? 정답은 2번 이문세였습니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또 방청객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도 꼭 챙겨가시고요. 다음 주 방송 내용 예고해주세요.
네, 2016년의 마지막 날인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공개 방송으로 마련한 음악 콘서트 열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대중음악사 정리해 볼 텐데요. 평론가 서정민 갑씨, 가수로는 MC 메타, 서문탁, 박강수, 이지영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라이브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가슴 따뜻해지는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솔리드의 천생연분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저는 구영이었고요.
저는 남정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